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과거 수익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놀랍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이 쉽게 따라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그러네요.
이렇게 플로트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버핏이
더 좋은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랑 다른 게임을 한 거죠.
약간 반칙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판을 그렇게 뒤집은 것 자체도 발성의 전환 아닌가.
워런 버핏을 모방해서 우리나라 뭐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거를 하려고 시도했던 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망한 뭐
그래서 그러니까 버핏이 뭐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굉장히 특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보험사의 가장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플로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플로트요?
지난 시간에 뭐 홍진채 대표님이 나와서 플로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이제 고객들한테 받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안에
그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플로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돈 빌린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죠? 정말 장기로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플로트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는 아니죠.
플로트에도 비용이 있는데.
맞아요.
플로트의 비용이 어떤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합산 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합산 비용.
보험을 팔게 되면 이제 그 보험 영업 사원들한테 마케팅 비용을 저희가 지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비용도 있고 또 우리가 고객한테 받는 보험료하고 나중에 우리가 지출하게 되는 보험금하고 근데 나중에 보험금을 더 많이 지출을 하게 되면
그쵸.
우리가 손해가 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 비용이랑 나중에 지불하는 보험금하고 그 보험료하고의 차액이 이제 그걸 합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마케팅비랑 보험금은 이제 합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합산 비율이 100%보다 낮다는 얘기는 낮아야지 이제 보험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벌게 되는 거고요.
그쵸.
이 합산 비율이 100%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보험 판 거보다 그 영업사원한테 주는 마케팅 비용, 판관 비용, 판촉 비용이랑 보험금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 내셔널 인덴니티가 보험 영업을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가격에 보험을 파는가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 언더라이팅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합산 비율이 100 이하로 100% 이하가 되게 이제 보험을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객 돈을 내가 갖다 쓰면서 오히려 이자도 받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산 비용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보험금을 받고 나중에 줄 돈 이렇게 받은 돈 줄 돈 이렇게 해보면 들어가는 돈 이렇게 비용 다 처리해서 결국 이제 보험회사는 그게 이제 이익이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헷갈릴 뿐이지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고 적은 돈을 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던 거죠. 이게 이제 안 좋은 얘기로는 고객한테는 안 좋은 거고 그 회사한테는 좋은 건데 이게 적당한 마진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건 아니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돈을 운용하는데 돈을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이자를
거꾸로 받는 느낌으로
이자를 주고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면서 오히려 이자까지 받는 뭐
게다가 그런,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누나한테 혼났던 것처럼 돈 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고객이 맡긴 돈이긴 하나 이제 아주 오랫동안 돈을 달라고 할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도 결국 엄청나게 큰 성과를 봤지만 그때그때 막 아 그 펀드의 수익률 빠지면 또 팔아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익 난 사람 별로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버핏은 그런 리스크도 없었던
맞습니다.
최적의 운용사를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이 사실은 이 플로트를 이용함으로써
레버리지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좀 뭐 레버리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플로트를 어느 정도로 이용했는가를 이제 보면 내셔널 인덴니티가 이제 1955년에 자기 자본이 150만 달러 정도였었는데 그때 이제 플로트가 190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126% 정도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합산 비율이 94.8%였는데 고객 돈을 갖다 쓰면서 오히려 5.2% 이자까지 받는 그런 셈이었었고요.
진짜 좋았네요.
네.
이것도 이제 복리로 커질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요 내셔널 인덴니티 말고도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보험사를 인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험 사업 부분이 굉장히 큰 사업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02년에 네. 벅셔에스웨이 보험 사업에 자기 자본이 한 64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플로트가 380억 달러거든요. 그럼 한 60% 레버리지를 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2019년에 자기 자본이 4240억 달러인데 플로트가 1260억 달러 한 30% 정도 레버리지를 쓴 게 되고 또 플로트 비용이 합산 비율이 대부분은 뭐 96% 98%라서 2% 4% 정도 내가 이자를 오히려 받는 이제 그런 플로트를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벅셔 해서웨이의 그 과거 수익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놀랍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이 쉽게 따라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그러네요. 이렇게 플로트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버핏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주식 잘한다 했지만 알고 보면 이거 좀 뭔가 뭐 게임 자체를 더 좋은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랑 다른 게임을 한 거죠.
약간 반칙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판을 그렇게 뒤집은 것 자체도 발상의 전환 아닌가. 플로트를 활용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워런 버핏을 좀 모방해서 우리나라 뭐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거를 하려고 시도했던 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망한 뭐
그러니까 버핏이 뭐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봐야 될 게 이제 버핏이 이용한 게 플로트하고 이제 자본 배분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본 배분.
네, 내셔널 인덴티티도 이제 자본 배분의 결과잖아요. 벅셔 해서웨이의 잉여 자본을 이제 내셔널 인덴티티에다 투자를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이익을 가지고 자본 배분을 계속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초창기에 가장 대표적인 자본 배분이 1972년에 시즈 캔디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게 되는 뭐 버핏의 초기 투자 중 맞아요. 하나가 시즈 캔디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즈 캔디를 인수할 당시에 보면 시즈 캔디가 연평균 매출이 한 5.7% 정도 증가하고 있었고 순이익이 한 12% 정도씩 증가하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2년에 인수를 했는데 1984년까지 12년 동안 시즈 캔디의 매출이 연 복리로 한 13%, 순이익이 16.7%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 성장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잘 인수를 한 거죠. 이렇게 그냥 시즈 캔디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걸로만 끝났으면 사실은 이거는 지금과 같은 벅셔 회사가 되지는 못했을 텐데요. 네네네. 근데 뭐 시즈 캔디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더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즈캔디랑 비슷한 회사가 뭐 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시즈캔디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리온을 보면 과거에 뭐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리온이 중국이랑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고성장을 해서 오리온의 시가총액이 뭐 그 식품 대장주로 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 한 뭐 7, 8년 정도를 보면 오리온이 시장에서 거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맞아요.
정체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오리온의 성장이 떨어진 거거든요. 과거에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가 지금도 여전히 오리온이 돈을 잘 벌긴 하지만 지금도 뭐 오리온이 연간 뭐 한 4천억씩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돈을 잘 벌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오리온의 주가가 오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시즈캔디도 바로 그렇거든요. 시즈캔디도 이제 과거에 1984년까지는 굉장히 크게 고성장을 했던 기업인데 그 다음부터 시즈캔디가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72년에서 84년까지 시즈캔디가 성장을 한 것도 이게 Q가 성장을 한 게 아니라 P가 성장을 한 겁니다.
가격이.
네. 아까 이제 그 순이익이 한 16.7% 복리로, 연복리로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판매량은 3.2% 밖에 성장을 못 했거든요. Q는 연평균 3.2%하게 성장을 못했는데 순이익이 16.7% 성장한다는 얘기는 이게 P가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Q가 전혀 성장을 못하는 성장이 정체된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이후에는 이게 이제 비상장이라서 연도별로 뭐 매출이나 수익이 공개되지는 않는데 워런 버핏이 벅셔 이제 주주 서한을 보면 이제 시즈 캔디의 세전 이익을 잠깐씩 언급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 보면 그 1984년 이후로 2011년까지 연 복리로 시즈캔디가 한 4.7%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거의 멈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벅셔 해서웨이는 반대로 주당 장부 가치가 1984년에 1,109달러에서 2011년까지 99,860달러로 성장을 하거든요.
9만이요. 네. 네.
그러니까 벅셔에서의는 27년 동안 연봉리로 한 18% 성장을 했는데 벅셔에서의가 보유하고 있는 시즈캔디는 연봉리로 4.7%밖에 순이익이 성장을 못한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시즈캔디는 벅셔에서의에 성장을 갉아먹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버핏의 이제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플로트를 이용한다는 거랑 자본 배분을 이용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즈캔디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시즈캔디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돈을 가져다가 이제 다른 데다가 버핏이 자본 배분을 하면서 벅셔사이가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예를 들면 이제 오리온을 예를 들자면 네. 오리온이 벌어들이는 돈을 네. 그냥 식품 사업에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오리온이 벌어들이는 이 돈을 가져다가 이제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해서 오리온 그룹 전체로는 성장을 시키는 이제 그런 모양을 이제 버핏이 이제 이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즈캔디가 벌어들인 돈으로 결국은 이제 수많은 뭐 철도 회사도 인수하고 에너지 회사도 인수하고 그런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자본 배분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벅셔에서이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제국으로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버핏은 끌어모을 수 있는 걸 다 끌어모아서 주식했다. 기업을 네. 샀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가장
그 가장 최적의
자,
네.
자본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자본을 계속 배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버핏이 뭐 지금까지 계속 해온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자본 효율성이 높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 싸다 혹은 네. 성장성이 높은 거를 좋은 기업을 사서 네. 거기서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기만 하면 네. 그 돈을 또 활용하고 뭘 또 네. 활용하고 해서 네. 그러니까 있는 걸 쫄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버핏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시절에 댐스터밀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네. 그런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핏이 나중에 뭐 주주총회 Q&A나 이런 데서 언급을 하는 게 우리가 만약 시즈캔디가 벌어들인 돈으로 고스란히 그냥 초콜릿 사업에만 계속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끔찍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본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가 있어서 시즈캔디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다른 자본 효율적인 곳으로 우리가 자본 배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벅셔 해서웨이가 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역시 네. 근데 마찬가지로. 네. 버핏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버핏이니까 그 돈을 잘 활용해서 그런 거지 네. 뭐 아무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지주회사가 이런 목적으로 사실 맞아요.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밑에 있는 계열사들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뭐 성장하면 좋지만 이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계열사가 벌어들인 돈을 이제 지주회사가 가져다가 더 성장이 있는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을 보면 그런 본연의 이제 그런 역할하고 좀 맞지 않게 네네. 엉뚱한 자본 배분을 해서 오히려 ROE를 떨어뜨리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언급했던 신도리코 같은 경우도 그 엄청난 여유 현금을 가지고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물론 장기적으로는 뭐 땅값이 올라서 뭐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효율적인 자본 배분인지는 좀 굉장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본 배분을 계속하면서 벅셔 해서웨이가 이제 제국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83년에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 뭐 89년에 보시에임스라는 보석 가게, 88년에 코카콜라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8년에 제너럴이라는 뭐 재보험사도 인수를 하고 2010년에 버링턴 노던 산타페라는 철도회사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하인즈, 뭐 2016년에 애플 뭐 이런 투자까지 계속해서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제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한번 뭐 오마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주주총회 할 때. 가서 보니까 그냥 축제더라고요. 네. 말씀하셨던 그 기업들이 전부 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제국이구나. 네. 버크셔의 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라든지 시즈캔디라든지 버링턴 노던 산타페 철도회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100% 인수를 해버린 네. 회사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뭐 애플이라든지 아하. 뭐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지분만을 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버핏은 이렇게 내가 100% 인수를 하는 회사나 뭐 5%, 10% 정도 지분을 투자하는 회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애플이라든지 코카콜라도 100% 인수할 수 있으면 100% 인수를 하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이제 100% 인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내가 100%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면 이제 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 내가 사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줘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산다고 하면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싼 가격에 인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딜을 할 때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물리적으로 내가 100%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분 인수, 지분 투자를 하지만 그 경우에도 사실은 인수를 하는 거랑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이제 버핏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버핏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팔지 않을 기업을 사라.
아.
결국은 내가 그냥 인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 라는 얘기하고 뭐 같은 얘기가 아닌가.
그러네요.
싶습니다.
네. 인수를 해버리면 그건 팔 수가 없잖아요.
네.
마치 버크셔를 처음에 샀을 때 네. 뭐가 마음대로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 네. 있었던 것처럼
네.
주식 투자도 그런 마음으로 해라 이런 네.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버핏이 이렇게 버크셔스웨이를 제국으로 키워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주들한테 계속 주주 서한을 보내고 또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하고
그쵸.
축제 같은 주주총회를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엮어낸 책이 이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워런 버핏의 투자를 이제 배우기 위해 가지고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을 읽으시는데 사실은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에는 그냥 그런 투자라기보다는 이 버크셔스웨이라는 제국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고 뭐 네.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아하.
뭐 플로트라든지 자본 배분이라든지
그쵸.
특히 자본 배분에 대한 내용이
네.
이 워런 버핏 바이블의 핵심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이제 투자하고는 약간은 좀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론 투자자 버핏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주제를 다루는 책이 이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잘하고 싶어서 보는 책 이에도 물론 도움이
네.
되겠지만
네.
버핏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다 담겨 있는
네.
특히나 이제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신 거는 자본 배분을 네. 강조해 주셨고
네.
사실 이 자본 배분이라는 거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네.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필요한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맨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현금 비중 얼마나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지금 어떻게 주식 비중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네.
거 다 자본 배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내가 남는 돈, 남는 자본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책의 내용들을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버핏 이야기를 통해서 투자의 지혜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내 요새 주식시장도 좀 분위기도 좋고요. 좀 어떤 식의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뭐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워런 버핏의 투자를 많이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워런 버핏을 이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방금 얘기 좀 제가 쭉 설명드린 거를 보면 워런 버핏은 이제 범인들이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 네.
그 클래식으로 하면 뭐 모차르트 베토벤처럼 이렇게
맞아요.
뭐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핏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이제 버핏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버크셔스웨이라는 제국을 만들어 왔고 그중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고 또 내가 뭐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건지 스스로 좀 걸러낼 건 걸러내고 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받아들여서 내 스타일의 투자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이제 조금 전에도 뭐 현금 비중 뭐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저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들이 예를 들면 분산 투자가 좋으냐 집중 투자가 좋으냐
그쵸.
현금 보유 비중은 뭐 몇 프로 정도를 가져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의 경영자는 뭐 경영자의 자질을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본다고 하면 경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이제 장기 투자를 할 거냐 단기 투자를 할 거냐 장기 투자는 뭐 몇 프로가 장기 투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다음 뭐 또 탑다운 투자를 해야 되냐 바텀업을 해야 네. 되냐 뭐 거시경제 전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정답은 없다.
정답은 네. 없다는 게 네. 정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버핏도 예를 들면 버핏은 집중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뭐 회사 자산의 거의 한 30, 40% 정도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한 종목에 투자가 됐었는데 또 반대로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엄은 수십 뭐 종목에다가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또 워런 버핏이 스스로 그 주주총회에서 언급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투자자 중에 하나가 피터 린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를 언급하면서 피터 린치는 저보다 분산 투자를 훨씬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터 린치에게는 피터 린치만의 방식이 있고, 저한테는 뭐 저한테 맞는 방식이 있고, 뭐 제가 피터 린치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테고, 또 반대로 피터 린치가 제 방식대로 하려면 또 안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마치 우리가 뭐 물리나 수학을 뭐 공부하면서 뭐 공식을 그렇죠. 외워가지고 맞아요. 공식을 풀듯이 뭐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투자에 공식이 있는 거는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워런 버핏의 책을 받아들일 때도 이걸 마치 경전처럼 그냥 외워가지고 이걸 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버핏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 방식이 바뀌었고 그중에서 내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고 뭐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걸러가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일련의 작업과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꺼운 책을 하나 놔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